네, 오늘은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위에서 옆으로 아래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2002년도에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있었던 일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월드컵 경기가 있었는데 네, 이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이 문구를 아신다면 적어도 나이가 한 30 이상은 되시는 분들이실 것 같아요. 당시에 한국이 아주 좋은 성적을 냈는데 그 월드컵 본 경기를 하기 앞서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프랑스와 같은 강팀과 경기를 치렀을 때 아주 좋은 경기력으로 이 월드컵에 대한 기대감들을 많이 이렇게 불러 일으켰던 것 같아요. 본 경기를 앞두고 이렇게 현재의 상태를 가늠하기 위해서 경기를 치르는 것을 평가전이라고 합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서 드리냐면 사실 오늘 본문이 가나안 정복 전쟁,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 미디안과의 어제 본문인데요. 미디안과의 전쟁은 약간의 그 평가전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어요. 물론 미디안과의 전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신부되는 거룩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미디안과 모압과 더불어 가늠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징벌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또 과정적으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쟁과 그 후의 후속 조치 이 과정들은 장차 앞으로 있을 가나안 땅에서의 그러한 전쟁과 또 분배와 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백성들의 도리를 보여주는 일종의 어떤 본 경기를 앞둔 평가전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수기를 많은 전도사님들과 또 목사님들께서 설교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민수기의 흐름에 대해서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민수기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예, 40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 대부분의 사람들 모세나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에서의 시간을 거치는 동안 모두 네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그 심판을 받아서 그 징벌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불순종을 했습니까? 네, 12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서 전쟁을 하고 이겨서 그 땅을 얻으면 되는 것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 강성한 가나안 백성들을 보고 마음이 녹아서 기세가 완전히 꺾여버리죠. 운동 경기에서도 그렇고요. 기세가 꺾이면 지는 것입니다. 기세가 완전히 꺾여서 가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결국은 모두 40년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이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광야의 시간을 거치는 동안 모두 불순종의 심판으로 다 죽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 26장 말씀에 새로운 세대를 계수하게 됩니다. 약 60만 1000명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세대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어제 본문 말씀인 3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전쟁에 나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쟁에 나갔고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새로운 세대의 첫 번째 전쟁에서 이들은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승리입니까? 전쟁에 나갔던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게 되죠. 새로운 세대의 이 전쟁은 옛 세대와의 전쟁과는 완전 다른 양상을 띠고 있어요. 민수기를 나눌 때요, 여러분,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는데 26장 전후로 옛 세대와 또 새로운 세대 그리고 지리적인 것들로 또 나누게 됩니다. 네, 앞에 10장은 시내산에서 준비하는 여정 그리고 10장부터 20장은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심판받는 그런 과정 그리고 2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요단 동편에서 여정을 그려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나누든지 상관없이 오늘 본문은 이 민수기의 후반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후반부에서 어떠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네, 이 후반부에서는 새로운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새로운 세대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민수기 쭉 보시면 알겠지만 26장 이후부터는 뭐 이들이 크게 원망을 했다거나 또 뭐 큰 벌을 받았다라거나 또 뭐 큰 잘못을 했다거나 뭐 어떠한 것에 졌다거나 하는 뭐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수기의 저자는 새로운 세대가 이전 세대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것을 의도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전쟁을 할 것인데 이들은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그것을 지금 드러내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들이 승리하였고, 어떻게 승리합니까? 순종함으로 승리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신 것들을 잘 나누면서 기쁨을 만끽하였고, 더불어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인도자 되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들이 깨닫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지표라는 것이죠. 잘 준비된 팀이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는 것처럼 새롭게 잘 정비된 이 이스라엘은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순종으로 인한 승리, 그리고 얻게 될 것들에 대해서, 얻게 될 새로운 땅과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누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러한 예행 연습을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좀 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25절부터 31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그리고 또 32절부터 네, 46절까지를 또 한 단락으로, 또 4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54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 단락은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그 말씀을 옆으로 어떻게 잘 나누어 순종하는지,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백성들이 어떻게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시죠. 네,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6절과 27절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제사장과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가서 사로잡은 것들을 계수해보아라, 세보아라. 그리고 계수해서 반으로 뚝 떼어서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과 또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백성들에게 이 반을 나누어서 주어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어디에 나옵니까? 네, 사무엘상 30장 말씀에 이러한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에 거짓으로 망명했을 때 그 어쩔 수 없이 사울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하러 가게 되죠. 그랬을 때 다른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아, 우리는 다윗과 전쟁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다윗은 우리를 배신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또 감사하게도 돌아오게 되죠. 그랬을 때 돌아왔을 때 다윗이 살고 있던 그 시글락이라는 그 마을에 쑥대밭이 돼 있는 거예요. 아말렉이 그 사이에 쳐들어와서 다윗과 함께하는 군사들의 가족들, 다윗의 가족들을 모조리 다 사로잡아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던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다윗이 600명의 자기의 군대들과 그들을 뒤쫓아갑니다. 뒤쫓아가던 중에 200명의 군사가 지쳐서 다시 되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나머지 400명의 군대와 함께 전쟁에서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되찾아왔을 때입니다. 되찾아왔을 때 먼저 돌아간 200명의 군사가 400의 군사를 맞이하러 왔을 때 함께 싸웠던 400명의 군사들 중에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함께 말씀을 보실까요? 네, 화면을 보시면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네, 같이 싸웠던 사람들이 아니 왜 이 물건을 안 싸운 사람들과도 나누냐, 이건 불공평하다, 물건은 우리만 나눠갖고 빼앗긴 가족만 돌려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뭔가 이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의 대답을 함께 보실까요? 네, 다음 말씀을 보여주시면요.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다윗은 철저하게 이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나머지 200명과도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나누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전쟁에서 싸워 31장에서 전쟁에 싸워서 나갔던 군인의 수가 몇 명이었죠? 전체 이스라엘 61만 중에 몇 명이었습니까?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예, 뽑았죠. 네. 민수기 3장 31장 5절을 보시면요. 네. 12,000명. 12,000명의 군인과 그리고 그러면 12,000명에서 네, 다음 말씀을 보시면 네. 네, 민수기 다음 말씀을 예, 화면을 보여 주시면요. 26장 51절 말씀입니다. 21장 5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60만 1,000에서 여러분 12,000명을 빼면요. 이 차이가 비슷합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아까 다윗의 이야기처럼 아니 전쟁에 나간 사람들, 군인들만 이 물건을 나눠 가져야지 왜 싸우지 않은 사람들도 이 물건을 가질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지 12,000명에게 반을 주는 게 맞아? 60만에게 반을 주고 12,000명에게 반을 준다고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니야? 반대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 말씀을 볼 때 뭔가 불공평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러나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만약에 전쟁에 나갔던 군사라면 이 분배 방법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만약에 회중의 위치에 있다면 이 분배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시겠어요? 어느 한쪽에서도 뭔가 불평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과거의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실까요? 본문 31절 말씀을 보시면 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모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있죠. 삶의 전반적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누구의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것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이 과연 누구에게서 오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도 주시지만 또 나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와 또 세상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가야 하는 것. 그 이유가 있다면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만 있지 않고 세상에 있는 하나님 모든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창조물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앞장서서 싸운 사람들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많은 것들 절반을 떼어주십니다.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를 위하여서도 반을 떼어주십니다. 공동체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공급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전쟁에서 싸우지 않은 제사장에게는 군인들이 받았던 몫의 500분의 1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또 성전에서 수종되는 레위인들을 위하여서는 회중들의 몫의 50분의 1을 주십니다. 제사장들에게는 500분의 1을 주고 회중들에게는 50분의 1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레위인들의 수가 제사장의 수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전리품을 분배함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이 전쟁이 과연 죄송합니다. 이 전쟁이 과연 누구의 전쟁이냐라는 거예요. 이 전쟁이 나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소유가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소유가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백성들이 말씀을 위에서부터 내려온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옆으로 나누면서 순종했고 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31절 아까 읽었지만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32절부터 47절 말씀은 너무 길기 때문에 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표를 보여주시면요. 네, 화면에서 보이는 표를 보시면 복잡한 이 말씀이 3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이 정리가 되는데요. 양의 숫자가 67만 5천, 소의 숫자가 7만 2천, 나귀의 숫자가 6만 1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 즉 처녀의 숫자가 3만 2천 명입니다.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얻은 숫자가 이래요. 그랬더니 군인에게 절반을 줬더니 이만큼, 또 회중들에게 절반을 줬더니 이만큼, 또 제사장들에게 군인들의 500분의 1을 줬더니 이만큼, 또 레위인에게 회중들의 50분의 1을 줬더니 이만큼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네, 이 말씀들입니다. 짐승뿐만이 아니라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인들도 이렇게 분배가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사장에게 분배된 여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상 2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찾진 않겠습니다. 보시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도 성전에서 그들이 수종을 들거나 또 다른 뭐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에 갔던 여인들은 그들의 여종이 되거나 또는 뭐 혼인관계가 되기도 했겠죠. 실제로 문헌을 보면 그 포로들의 머리를 깎게 합니다. 머리들을 깎게 합니다.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그 포로로 하여금 뭐 신분을 구별하고 또 수치감을 주는 의미도 있겠지만 또 이런 의미도 있다라고 해요. 문헌을 보면 그 머리를 다 깎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자 포로가 이성적인 매력이 반감되도록,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해요. 뭐 이거는 말씀을 읽다가 알게 된 내용이라 말씀을 드렸지만 여튼 모든 것이 공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 분배되었고 분배된 물자나 또 사람들은 그 역할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47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다. 네, 두 번째 단락의 끝에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이 행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 조상들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다른 길을 지금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그들이 하나님 주신 승리를 통해서 또 전리품을 나눔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그 정복전쟁 이후에 주어질 땅과 모든 것들을 나누는 기쁨 그리고 그 방법들을 예행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도 순종하고 나아갈 때 이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문화와 배경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요.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48절 말씀을 보시면 군대 지휘관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을 세보니까 상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얻은 물건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생명 지켜주셨음에 대한 감사로 자신의 것들을 내어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생명 주셨는데 공짜로 나는 생명을 누리는데 은혜로 나는 생명을 누리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감사를 지금 하고 있나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감사함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죠. 나는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값을 다 치르시고 생명 주셨는데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 헌금을 얼마나 드렸는지를 보시면 16,750세겔, 예, 52장, 52절을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환산하면 금 190kg예요. 금 190kg를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160억 정도의 돈입니다. 엄청 큰 돈이죠. 엄청 큰 돈이지만 그렇게 큰 돈이 또 아닐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값으로 드리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생명의 값으로 드리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 압도적인 승리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것들을 얻었어요. 대적들을 물리쳤습니다. 진멸해야 할 자를 진멸했어요. 어떠한 세상의 장군이 이런 압도적인 전쟁을 이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이 본문이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군대의 지휘관들은 생생한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승리를 맛보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게 주신 것들을 이건 나의 힘으로 성취한 거야. 이건 내 거야. 이건 내가 이렇게 해서 된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들을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직접 누릴 수 있다. 그 인도하심 가운데는 기쁨이 있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는 형통함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를 보여주며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과거의 이스라엘 출애굽 세대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지금 새로운 세대의 여러분들은 가깝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 혹시 믿으십니까? 원망하고 부정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맛볼 수 있습니다.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세대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보았습니다.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 신뢰하지 못해서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하게 될 때 사단은 또 이들을 미혹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영적인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옆으로 이웃들과 하나님 주신 복과 말씀을 나누고 아래에서부터 위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나는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그러한 믿음의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